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이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초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어느 편에 서시렵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고대 사회에는요, 적이 쳐들어오면 제일 효과적인 전쟁 방법이 성 안에서 방어하는 거였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간 이유는 압살롬과 가능하면 싸우지 않으려고. 다윗은 예전에 사울의 세력과도 안 싸우려고 했어요. 다윗 이 예루살렘 성이요, 그 다윗이 정복하기 전에 여부스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주장했을 만큼 산성이었어요. 튼튼한 산성. 다윗이 그 여부스를 정복하고 또 보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성체가 되었는데도 도망을 쳤던 이유는 안 싸우려고 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싸우고는 있지만 하여튼 다윗은 뭐 전쟁 이거 특별히 이방인과의 전쟁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전쟁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망가는 모습이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15장 성경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갔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마치 초상을 치르는 것처럼 이게 뭐 삶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거를 이제 이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이 왕이 맨발로 이렇게 감람산 언덕을 걸어서 도망을. 그런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가는 다윗을 도와주려고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5장에 있어요. 제일 먼저 보면 무슨 그렛사람, 블렛사람, 가드사람 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 다윗을 따라가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15장에서 본 적이 있고, 물론 묵상을 안 하신 분은 못 보셨겠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아쉽습니다. 이렇게 15장을 잘 읽어보신 분, 그렛, 블렛, 가드 사람은 다 이방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다윗을 도와주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왔어요. 물론 다윗은 내가 자기 위기 상황에서 내가 언약궤를 이용하지는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기대하지만 내 정치적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언약궤를 이용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돌려보내기는 하지만 여하튼 그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15장에 보면 아렉 사람 후세가 또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나왔어요.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는 사람, 도망가는 다윗을 도와주려고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5장에 있어요. 16장은 아니에요. 16장에는요, 이게 시바가 나오고, 그리고, 시므이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요, 다윗을 돕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시바는 다윗을 위해서 위문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다윗을 돕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시바는 다윗을 돕는 사람이 아니에요.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다 뭐냐면, 다윗 집안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바도 원래 다윗 집안과 관계 있다 그랬죠. 아니고 16장에 나오는 시바나 시므이는 다 사울 집안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시바는 사울의 종이고, 그래서 사울 집안의 대표격인 사람이 시바였어요. 그리고 이 바울임에서 다윗 일행을 저주했던 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그 사람도 사울 집안 사람인 거예요.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사울 집안.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게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뭔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고 이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거죠. 과거의 아팠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잖아도 서글프고 그렇잖아도 마음이 힘든데 옛날에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옛날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들이 되살아나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더 낙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가지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때, 야, 이거는 마귀의 시험이다, 이거는 마귀의 공격이다,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바가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6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므비보셋이 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자기가 본래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사울로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왕이고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이 상황을 뒤집어엎어가지고 내가 다시 왕이 되게 해줄 거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다고, 므비보셋은 당신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의 요점인즉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 거잖아요. 그런데 므비보셋이 배신한 거예요. 시바의 말에 따르면 당신이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당신은 쓸데없는 짓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서글픈 상황인데 내가 열심히 했던 선한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좀 진짜 더 서글퍼지겠어요. 자기 딴에는 애써서 막 도와줬는데, 나는 애써서 도와줬는데 내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이 이를테면 뒤통수를 친 거죠. 나를 배신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사단이 부추길 때가 있어요. 아,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발전해가지고 내가 두 번 다시 도와주는 거 봐라,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발전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적개심으로까지 자라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요 우리 영혼을 얼마나 굳어지고 강팍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시바가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했던 말은 당신은 하나님 은총 베푼다고 므비보셋을 열심히 도와주고 그 므비보셋 정말 개만도 못한 인생 20살 된 인생을 왕자처럼 왕의 식탁에서 먹게 만들었는데 당신의 그 헌신이라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관계가 깨어지면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게 시바가 나와가지고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16장에서 다윗이 만난 사람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는데요. 사울의 친족이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험한 말로 다윗을 모욕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피를 흘린 자다.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왜 피를 흘렸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거죠. 이거는 사사로운 어떤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을 사악한 자라고 네가 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집안의 복수를 하나님께서 지금 너한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외친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아닌 거예요. 사울 집안을 무너뜨리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지 이게 뭐 다윗이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사울 집안을 뭐 무너뜨리고 이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의 친족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요 사실 다윗이 당하는 고통을 엉뚱한 방식으로 왜곡하고 왜곡 그리고 이거를 과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거의 해결 불가능한 문제 내지는 다윗이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인 것처럼 그렇게 다윗을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사단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왜곡하고 증폭시켜가지고 이게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데요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초라하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시험이 들 때는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질문이 자꾸 생길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면 사람이요 점점 쪼그라들어요. 점점 초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질문해야 될 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데 사단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자꾸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삶이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조롱이 아니고 사실상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뭔가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미끄러져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패배한 인생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다윗의 결말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윗은 결말을 아는데 다윗은 패배한 인생 아니거든요.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무너지고 뭔가 복잡하고 이게 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다윗만 그러냐? 아니고, 이를테면 요셉 생각해보세요.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모세 생각해보세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요, 인생의 많은 환난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 승리를 경험한 거거든요. 비록 다윗이 맨발로 도망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진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긴 인생이냐?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재앙이 있지만 재앙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악한 사람이나 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 여기서 의인, 악인은 뭘 흑백 논리는 아니고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의인. 의인도요, 일곱 번 넘어지는 재앙이 밀려닥칠 수 있는 거예요. 일곱 번이라는 건 보통 우리 완전수 그러잖아요. 완전히 이제 다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재앙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악한 사람이나 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망하고 순종을 뭐 안 해서 망할 수는 있어도 재앙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데,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아픔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인생의 고난이나 아픔이라는 것이 사실 별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을 읽었지만 16장을 읽어보면 시바가 나와가지고 사람에 대한 실망감 부추기고 배신감 갖게 하고, 그리고 이 게라의 아들 심므이가 나와가지고 다윗을 욕하고 조롱하고 막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시바든 심므이든 사실 한 줌도 안 되는, 아무런 걸림이 안 되는 인생들이에요. 사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무엘하 16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요,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시험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있는데 어쩌면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고통에 빠져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살피시고 인생의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밀려닥치고 시험이 밀려닥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 이게 뭐 무슨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이 될 뿐이지 실제로 절망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우리를 일으켜주시는데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절망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괜히 겁을 집어먹거나 괜히 낙심하거나 이게 끝났다, 제일 무서운 거는요,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신세한탄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고, 겁을 집어먹고 이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하지? 이거 불안해. 그러면 이 걱정이요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거리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그 걱정거리를 묵상하면 그 걱정거리라는 것이요 점점 이게 몸집을 불려가지고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사실 마귀가요 그거를 또 증폭시켜요. 이게 왜곡시켜가지고요 이게 절대로 해결이 안 될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입니까?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요, 다윗이 사실 예전과 다르게, 이를테면 바세바, 암논, 압살롬 뭐 이런 이야기 속에 다윗이 영적인 감각이 많이 깨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평소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질문하고, 그런데 이 압살롬 혹은 그 이전에 암논 사건 혹은 그 바세바 사건 가운데는 이 사람이 하나님 생각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요 마음이 무너질 만한 소식을 듣거든요. 이를테면 사무엘하 15장 31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15장 31절 같이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이도벨은 어제 16장 마지막 구절에도 있었지만 이 사람 아주 탁월한 군사 전략가였어. 그래가지고 아이도벨이 누구를 돕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을 만큼 다윗시대의 제갈 공명 같은 사람이 아이도벨이었어. 그런데 다윗이 막 도망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 들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즉시 기도해. 즉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런 거를 화살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늘로 화살을 쏘아 올리듯이 긴급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살 기도만 하고 한 번 기도하고 끝내느냐? 아니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시편 3편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3편을 보시면 화면에 뜰지도 모르겠는데 시편 3편 5절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자. 이게 성경 구절이 아닌 것 같은데 시편 3편 5절 6절 시편 3편 5절 6절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3편 어차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편 3편 자 시편 3편 자 3편 5절 6절 지금 화면에 뜬 거는 시편 3편 5절과 7절이 떴어요. 그죠? 시편 3편 5절 지금 6절은 빠졌고 그죠? 7절이 뜬 거죠. 맞죠? 예. 7절 잘 띄워 주셨어요. 거기다가 6절만 추가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3편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예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위에 시편 3편 제목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러분은 맨발로 도망가는 상황에서 잠잘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다윗은 편안하게 잤다고 잘 잤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자기는 잠자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아마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은, 이런 묵상은요 오랜 기도 끝에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려고 하는데 제일 하기 어려운 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외에 소망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 소망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해요. 다윗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아니고 기도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언약궤 메고 나온 제사장들 돌려보내면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정보 제공도 부탁하고 아렉 사람 후세가 나왔는데 너 나 따라가는 것보다 압살롬에게 충성맹세하고 압살롬 곁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그 압살롬 곁에 있으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무엘하 15장 33절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우리 사무엘하 15장 33절 3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렉 사람 후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요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압살롬 곁에 있으면서 다윗을 편들면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아렉 사람 후세는 다윗이 충분히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지로 들어가달라고 어떻게 보자면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아렉 사람 후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어렵고 힘드실 때 저에게 부탁하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남의 도움을 받을 줄도 아는 거 중요합니다. 누가 혼자 스스로 힘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존 스토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제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 너무 많아서 존 스토트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인생의 이제 이분 평생에 제일 마지막 쓴 책이 이 제자도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이제 여든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분이 평생에 예수 잘 믿는 제자의 모습이 뭐냐 여기에 보면 여덟 가지 쭉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의존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제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잘하고 남을 돕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도움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면서 남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그래서 의지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상당한 통찰력이에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자 뭐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있는데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도 있어요. 남의 도움 받을 때 자존심 상할 일이냐?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도움을 주고받는 거죠.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 몸으로 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자기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이것이 교회를 은혜 안에 깊이 결속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남을 돕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도움을 받을 줄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어렵고 힘든데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억울하고 원통할 때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생각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막 혹독한 말로 모욕하고 저주하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놈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습니까? 없애버리십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무엘라 16장 10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라 16장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사무엘라 16장 12절에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는데 얼마나 모욕감이 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한중도 안 되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저거 죽여버립시다. 저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무엘 상에서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을 때 다윗이 칼 들고 죽여버리라고 달려갈 때 아비가일이 막아서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생각하시라고, 화나는 거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생각하셔야지 훗날에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사로운 복수를 했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왕을 생명싸게 안에 싸고 계신 것 아니냐고, 하나님 생각하라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 중요해요. 바세바 때문에 바세바와 더불어 범죄했을 때 나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생각하게 만든 거였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흥분이 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 언제 어떤 때든지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므이가 자기를 모욕했을 때 한 점도 안 되는 그 인간이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욕보였을 때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기억하면서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단은 네 인생은 이미 망했다. 너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봐. 네 인생 그렇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뭐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도요, 절대로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생각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7장을 보면 이제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요 아이도벨과 아렉사람 후세예요. 그런데 아이도벨은 진짜 탁월한 군사 전략가여가지고 아이도벨이 말한 대로 하면 다윗의 승리가 확실히 압살롬의 승리가 확실해지고 다윗의 패배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아이도벨은요 이 압살롬을 부추겨가지고 이 반란을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본대로 하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는 거는요, 이게 고대 사회에는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패배한 왕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승리를 공포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면서 압살롬과 다윗은 이제 너무 절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화해가 불가능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벨은 압살롬을 부추겨가지고 절대로 화해가 불가능해. 그리고 이제 승리를 공포하면서 확실한 승리를 거머쥐려면 나한테 12,000명만 달라고. 그러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다윗 왕만 죽이겠다고. 다윗 왕만 없애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윗 왕만 죽이겠다고. 오늘 압살롬에게 그렇게 제안을 해요. 실제로 아이도벨의 말대로 했으면 이제 압살롬이 승리하고 다윗은 패배했겠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압살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이도벨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아렉사람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렉사람 후세를 불러요. 왜냐하면 아렉사람 후세가 사실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렉사람 후세를 불러다가 아이도벨은 우리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후세가 다윗을 위한 계략을 압살롬에게 들려주는 거죠. 다윗을 위한 계략.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이 또 아렉사람 후세가 아이도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 이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이며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는 것을 생각해. 압살롬이 왜 아렉사람 후세를 자기 거느렸겠어요? 이 압살롬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자기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쓸모가 있는 사람은 다 불러 모았어요. 세력을 키우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아렉사람 후세를 자기 편으로 삼은 거죠. 아렉사람 후세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남아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은요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요. 아렉사람 후세의 말을 듣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압살롬은 자기 세력을 키우려는 마음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편을 많이 만들려고는 했는데 하나님 편에 서려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압살롬은 힘은 움켜 어떻게 보면 세력은 키우는데 성공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데는 실패해요. 아이도벨은 탁월한 군사 전략가여가지고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을 제안했지만 압살롬이 아이도벨을 말만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뭔가 좀 이렇게 포옹 나는 것을 원했던 거죠. 그래가지고요 후세의 말을 듣기 시작했는데 후세가요 후세가 아주 말을 잘해요. 그런데 후세가 말을 잘하는데 오늘 본문이 다 후세가 하는 말이거든요. 7절부터 13절까지가 후세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면 후세가 7절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다 하고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도 아시거니와 이거요 엄청 큰 올무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다 알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나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면 꼭 내가 뭐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게 후세의 말은요 압살롬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압살롬의 공명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후세가 말하는 거는요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생생해요. 아이도벨은 명확한 전략을 말하는 거고 후세는요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래서 8절 보시면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 추종자들은 용사라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 즉 백성과 함께 자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숨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괜히 공격했다가 몇 사람이 쓰러지면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압살롬이 피했다 소문나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거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압살롬에게는 남들이 그래서 혹시 몇 사람이라도 죽었는데 헛소문 나가지고 압살롬이 피했다 소문나면 당신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보시면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바다의 많은 모래같이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아이도벨 같은 사람 앞세우 당신이 진짜 전쟁에 나가야 뭔가 이게 폼 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슬이 땅을 덮은 같이 다 덮어버립시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그가 만일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 밧줄을 가져다가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합시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거 여러분 밧줄을 가지고 성을 묶어서 막 다 무너뜨리는 작은 돌 이게 가능한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의 말은 그림같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 말의 목표는 압살롬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겁니다. 포옹 잡으라는 거예요. 당신 지금 다윗을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주 정말 힘 있고 능력 있는 왕인 것처럼 이렇게 포옹 잡으라고. 후세가 그렇게 만 후세의 목표는 압살롬을 흥분하게 만들고 압살롬을 우쭐거리게 만들고 여러분 모든 거짓말이요 우리를 우쭐거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뭐 된 것처럼 폼 잡을 만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에덴 농산에서 뱀도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네가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우쭐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우쭐거리게 만들고 어깨에 힘을 주게 만들고 폼 잡게 만들고 그래서 아주 멋들어진 인생 살라고 그렇게 속여요. 사실상 전략으로 따지면, 계략으로 따지면 아이도벨의 말대로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후세의 말이 좋다 이렇게 했어요. 재미있는 거는요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누가 이 명령을 들었을까요? 압살롬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같이 한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는 압살롬의 패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다윗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아무도 명령받은 사람이 없는데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아무도 명령받은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분위기와 모든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섭리하셔서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시는. 어쩌록 하나님께서 우리 전주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일꾼들과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일에, 경건한 일에 헌신하는 선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방향,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받지 않아서.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와 방향이 뭔가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 와중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느 편에 설 건지를 정하고 있어요. 15장에 나오는 사람은 다윗을 편들기 위해서 나온 사람, 16장에 나온 사람은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늘 17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반란의 와중에 사건 전개가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계세요. 방금 읽었던 14절처럼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아무도 명령받은 사람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상황을 주장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고통이, 시험이 밀려 닥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들이요,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대로 되고도 있어요. 사무엘라 12장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라 12장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세바 사건 뒤에 나단을 통해서 경고하시기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겠다, 네 아내와 백주에 동침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요, 이 적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아이도벨은 탁월한 군사 전략가였지만 그 좋은 계략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가로막으시니까 시행이 안 돼요.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일까? 여러분, 아이도벨은 탁월한 군사 전략가인데요, 압살롬을 나쁜 짓 하게 만들어요. 나쁜 짓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암논 옆에 있었던 요나답 기억하십니까? 나쁜 짓 하게 만들어요. 우리 주변에 나쁜 짓 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탁월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압살롬은 자기 허영심을 부추기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망하는 거예요. 폼 잡고 멋지게 한번 왕이 되어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랫 사람 후세의 말을 듣다가 망해요. 물론 후세는 다윗을 편들었지만 사실상 이 압살롬은 폼 잡고 멋들어지게 뭘 한번 해보려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나한테 아첨하는 사람, 달콤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고 당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지, 이렇게 권면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위세가 있어도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울은요, 철권 통치 40년 할 수 있을 강력한 왕이었는데요, 결국 망해요.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그래도 망해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진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둑질한 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데 결국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우리도 많은 유혹, 많은 시험, 많은 환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